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온 일본과 중국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안보 대화를 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오늘 안보 대화에는 일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중국에서는 류 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중일 관계 개선이 계속 이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은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그러나 양국 모두 상대방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부장조리도 중일 두 나라는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지역 열강이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양국 간 안보 대화는 지난 1993년에 시작돼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개발도상 국가 소녀들의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만난 뒤 미일 양국이 백악관이 벌이고 있는 Let Girls Run 운동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Girls Run 운동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전 세계 저개발 국가 소녀 6,200만 명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자신도 삶의 모든 기회에서 교육이 진정한 시작점이었다며 세계 도처에 영리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을 갈망하는 소녀들이 많지만 그들에게는 학교에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제2당이 된 시오니스트 연합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시오니스트 연합당은 지난 17일 실시된 선거에서 24개 의석을 확보해 30석을 차지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에 이어 제2당이 됐습니다. 이 당의 이삭 헤르조그 대표는 이스라엘 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오니스트 연합당은 편협한 우익 정부에 맞서는 반대 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뉴질랜드와 베트남이 양국 간 무역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하는 등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와 베트남의 응엔 단둥 총리는 오늘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키 총리실은 양국이 오는 2020년까지 물품과 서비스 교역량을 현재 두 배 규모인 22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역내 동반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키 총리는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항공 노선 운항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반군 ISIL이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하는 등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인권대표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생존자와 목격자 등 100여 명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ISIL이 북부 지역을 장악한 지난해 6월부터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납치, 고문 등 잔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같은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이라크 정부에도 어떠한 인권 위반 혐의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살상력이 큰 집속탄을 사용해 민간인들을 숨지게 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모두 지난 1월과 2월 집속탄을 사용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적어도 13명의 민간인들을 숨지게 했다며 이는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고 저희 또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는 별도로 임금 인상 문제부터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연방 상하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의 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몽골이 북한의 라진항을 통해 광물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곳에 따라 맑거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핵 위협을 핑계로 한 미국의 지역 지배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되면 입장도 내고 결정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변인의 19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어떤 제3의 국가도 그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고 저희 또한 앞으로도 계속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외교를 당당하고 의연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설익은 정보와 분석을 갖고 의견을 내는 것은 자칫 국민을 오도할 수 있고 국익 손상은 물론 전략적 선택의 입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기가 건강하려면 자연 분만이 좋은 것이라며 인공 분만으로 무리하게 시기를 조절하는 식의 외교는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자 논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배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각기 다른 급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은 유사시 사방에 미사일 공격을 하려는 데 있고 사드의 한국 배치도 그 일환이라는 겁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 정부가 사드를 끌어들이기 위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첨예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군사 전문가 대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추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런 반응은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장을 지낸 차두현 박사는 처음 사드 배치 문제가 제기됐던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 특히 사거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외면한 북한의 주장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 편들기 그리고 미한동맹 흔들기라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이걸 지원사격을 해주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해온 러시아 외교나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런 그 발언 자체가 국내적으로도 계속 논쟁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만약에 사드 배치가 무산이 될 경우에는 한미 간의 이제 공조라는 것 자체를 이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등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북한이 이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북중러 삼각협력의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해외 배치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세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18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수위원회 총문회에서 미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해외 배치 가능성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Future deployment decisions under consideration by the warfighter.
세린 국장은 가까운 장래에 사드가 한국과 중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리처드 셀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이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린 국장은 그러면서 올해 안에 4개의 사드 포대를 미군에 배치하는 사전 계획이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린 국장은 이날 서면 보고서에서 4개의 사드가 이미 미군에 인도됐다며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2017 회기 연도까지 7번째 사드 포대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로 최대 2,000km까지 X밴드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미 국방부는 사드 외에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과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공중에서 발사하는 레이저, 지상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PAC-3 등 다양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의회 제출한 81억 달러의 2016년 미사일 방어 예산 가운데 사드 예산으로 4억 6천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세린 국장은 48개의 사드형 요격 미사일을 미군에 배치하는 등 2016년까지 총 155개의 요격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린 국장은 이날 북한이 계속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continue to test regularly. They continue to test without notice. They continue to demonstrate.
북한은 사전 예고 없이 꾸준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사정거리와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린 국장은 특히 미사일 방어국과 미 정보당국 모두 북한이 올해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당장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린 국장은 이어 북한의 위협을 감지하는 것보다 앞선 속도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 전함들과 괌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의 복잡한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해 요격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를 배치할 지역과 시기 그리고 비용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한미통합국방회의에서는 그 의제로 사드 문제가 의제에 일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도 이미 사드 문제가 공론화됐고 이에 따른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 비용 분담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를 진행한 지역은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부산 기장과 대구 등으로 이 중 가장 유력한 지역은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집결하는 평택으로 꼽힙니다. 또 사드 배치 시기는 2017년 전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업체인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의 사드 포대 중 5번째 포대가 올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됩니다. 이 가운데 훈련용을 포함한 3개 포대는 미국 텍사스에,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됐으며 나머지 2, 3개 포대는 국외주 등 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 개 포대가 바로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라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배치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걸 불러들인 장본인은 북한의 핵무기니까 핵무기가 미사일에 실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배치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고 필체인이 완성되려면 한 10년이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당장 급하게 대안으로서는 사드밖에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당장 뭐 주한미군이 필요해서 갖다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갖다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우리 국방부가 기존의 SM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SM과 사드 접치거든요. 그러니까 SM 국내 개발로 가면은 그냥 우리는 SM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국내 개발하지 말고 그냥 사드 도입하자 한번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안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현재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만약 배치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제3해병기동군과 한국해병대가 어제부터 닷새간의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 지휘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지휘소 연습에는 주요 지휘관과 참모 등 2,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해병대 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과 연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임금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임금지급 문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과 같은 공단의 제도 개선 문제는 향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북한 법인에 속하지만 한국 측 관리요원들이 근무하면서 한국의 입주기업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하루 전 방북해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 협의를 북측에 요청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폐지했으며 70달러 35센트였던 한 달 최저임금을 이번 달부터 74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지난달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당국 간 협의 없는 임금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3월 13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북측에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연 5%를 초과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게 한 기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절충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가 없다며 일단 출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당국이 일단 만나서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일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는 데 이어 오는 25일 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의 친지의 상봉을 앞당기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의원은 자신의 마지막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족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커크 연방 상원의원과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랭글 의원 사무실은 18일 BOA에 두 의원이 가족 상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서한을 이날 케리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랭글 의원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령의 이산 가족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역사적 상봉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국무부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Very soon there won't be families alive to enjoy the warmth of a historic reunion.
커크 의원과 랭글 의원은 서한에서 올해가 한국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라며 분단으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선시함으로써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고 이후에도 추가 상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의 사정은 다르다며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이 친지와 재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가족을 찾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공식 창구에 의지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하고 미국 시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자신의 마지막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과 북한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상봉이 성사된다면 정치 인생의 큰 보람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make my political life more than worthwhile.
랭글 의원 사무실의 해나김 보좌관은 이번 서한 발송이 미국과 북한 당국 모두의 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거듭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많은 현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동시에 북한 당국에도 이 미국 정부의 가족 상봉 노력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둔 이 두 의원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의원들은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척의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12월 대북정책특별대표로 하여금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는 잠정세출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가족의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언론인들을 초빙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같은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북한 언론인들에게 인터넷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의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언론인들을 런던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 계획했던 활동들이 중단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영국 외교부는 올해 초에 북한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관계자들을 런던으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언론인들을 런던으로 초청하는 계획은 영국 외교부가 2014-2015 회계연도에 국제 언론인 교육기관인 톰슨 재단에 자금을 제공해 북한 언론인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두 명의 언론 전문가를 평양에 파견해 북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에 따르면 평양에서 실시한 교육에는 북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내각 산하 교육 담당 부처인 교육위원회, 그리고 인민대학습당 등 3개 기관 관계자 46명이 참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어 평양 교육 참가자 가운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관계자들을 런던으로 초청해 영국 언론사들의 웹사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진 뒤 영국 내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원을 양성하는 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외교부가 북한 정권의 공식 나팔 수도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앤디 실버스타 영국 납세자연합 사무장 역시 선전선동원을 교육시키는데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유럽연합은 소수 외국인과 일부 고위인사들만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 따른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영국 외교부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영국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을 일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비판적 교류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해명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양자간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번에 북한 언론인 초청 계획을 취소하면서도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다른 측면 등에 대해 북한과 교류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지난달 27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575, 13,551호 등 기존 대북 제재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확산 활동에 결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규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87호, 2094호의 핵심 내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담겨 있는 금융 규정과 금지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 관계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 거듭 권고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에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올해 초 210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양쌀을 지원했습니다. 영양쌀은 평안남북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분배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나팩이 지난 1월과 2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쌀 210만 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들어와서 1월 달에 두 컨테이너, 2월 달에 다섯 컨테이너, 총 7 컨테이너의 영양쌀이 북한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컨테이너에 한 30만 끼, 끼니로 하면 30만 끼니까 토더 210만 끼, 1월, 2월 2015년도에 전달한 겁니다.
나팩의 이우용 대표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매달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쌀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달에도 영양쌀이 북한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거는 지금 가고 있고요. 그게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미국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요.
나팩은 지난 2007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이유식을 비롯해 영양쌀 등을 북한에 보내왔습니다. 이우용 대표에 따르면 나팩은 지난 한 해에만 총 1,350만 개, 미화 300만 달러어치를 보내는 등 지금까지 약 2,300만 달러 상당의 영양쌀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이우용 대표는 나팩이 미국의 구호단체인 피드 마이 스타빙 칠드런과 협력해 영양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쌀을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는 단체가 미국 단체가 그 피드 마이 스타빙 칠드런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는 건 저희들 통해서 나팩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 FMSC도 우리가 또 우리는 그냥 기증도 받고 그 FMSC로부터 또 우리가 이제 포장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재료비를 사서 전부 돈 주고 사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는 거고.
영양쌀은 쌀과 콩가루, 마른 채소, 비타민과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가 첨가된 쌀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팩이 지원하는 영양쌀은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져 평안남북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분배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몽골이 북한 라진항을 통해 광물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북한 강요와 관련 협력 방안에 합의했고 중국, 러시아와 함께 3자 협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의 인터넷 매체 인포몽골리아는 투무르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강종관 북한 육해운상을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포몽골리아에 따르면 투무르 장관과 강종관 육해운상은 회담에서 몽골의 광물을 철도와 도로, 선박을 통해 제3국에 판매하는 데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히고 운송 부문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투무르 장관은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몽골로서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에 대해 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의 첫 단계로 이들 나라와 항구를 공동 사용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무르 장관은 이미 지난달 말 러시아를 방문해 막심 소콜로프 교통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오는 23일에는 중국 교통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인포몽골리아는 또 오는 7월 몽골과 러시아, 중국의 운송당국이 모여 3자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자 협의에서는 라진항을 통해 몽골에 광물을 수출하는 방안이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강종관 육해운상이 지난 10일 몽골을 방문한 뒤에 17일 귀국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방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몽골 교통부의 바암바유 아르뚜르 철도국장은 지난달 말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석탄 2만 5천 톤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라진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암바유 아르뚜르 국장은 라진항까지 철도 수송에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라진항을 통해 일본과 중국 해안 등지로 석탄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프리카 튀니지 수도의 유명 박물관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로 외국인 관광객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빈곤국 소녀들의 교육 지원 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인도가 이르면 올해 중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튀니지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사건부터 알아볼까요?
네, 튀니지는 아프리카 대륙 북쪽 꼭대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과도 가까워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와 직선 거리로 6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어제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바르도 국립박물관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튀니지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인데 로마와 고대 그리스 또 이슬람 문화의 귀중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총격으로 희생된 사망자도요 23명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17명이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테러범 2명은 출동한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네, 사망자가 많은데요. 테러가 일어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박물관에는 관광객과 직원 등 최소한 100명 정도가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복 차림에 무장한 괴한 2명이 갑자기 들이닥쳤고요. 괴한들은 먼저 버스를 타고 박물관 정부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해서 8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박물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중 17명이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독일 등 유럽 출신과 또 일본인, 콜롬비아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숨진 튀니지인은 경비원과 청소원 등 박물관 직원들이었는데요. 괴한들은 박물관에 출동한 대테러 부대원들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이 박물관이 튀니스의 의회 옆에 있다고 했는데 의회를 겨냥한 공격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튀니지 텔레비전은 총격 발생 직후 이 박물관 주변 또 의회 주변으로 경찰이 긴급하게 출동하고요. 또 안에 있던 방문객과 직원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을 방영했는데 의회 건물에 있던 의원과 직원들도 모두 대피했다고 합니다.
네, 누구의 소행인지도 알려졌습니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튀니지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방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민주주의 정부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테러 세력의 위협도 계속되어 왔는데요. 특히 주민들에게 자유를 이제 허용하면서 또 이 테러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테러의 위협이 있어 왔고요. 베지 카이드 SSC 튀니지 대통령은 이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뒤에 튀니지 국민들은 지금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튀니지는 테러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테러 세력에 맞서서 무자비한 전쟁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SFC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관련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튀니지 정부의 관련 발표는 없었고 또 ISIL이나 관련 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연합군과 또 현지 지상병력에 의해서 공세에 몰리면서 최근에 리비아 등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조짐이고요. 또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도 얼마 전에 ISIL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는 왜 튀니지의 극단주의 세력이 ISIL에는 충성하지 않는가 이런 글이 올라섰고 또 뒤이어 자신을 튀니지 무장단체 대원이라고 밝히면서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답글도 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ISIL에 충성하는 세력이 이번 총격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 정부도 이번 테러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미국 정부는 어제 사건 직후 총격 테러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냈고요. 또 튀니지 당국이 신속하게 출동하고 인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튀니지 정부와 튀니지 국민의 편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숨졌지만 미국인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일본을 방문했군요.
네, 미셸 여사가 오바마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만나서 이 개도국과 빈곤국 소녀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의 초점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에 맞춰져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셸 여사는요, 최근에 Let Girls Learn, 소녀들이 배우게 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국제적인 이제 여성 교육 지원 운동인데요. 미셸 여사는 오늘 아키에 여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전 세계 6,200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 사회, 또 더 나아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셸 여사의 이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아키에 여사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국제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미국과 일본은 앞으로 이 운동을 함께 이제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다른 중 정부들의 이제 지원을 더욱 받고요.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실제 소녀들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이미 10여 개 나라를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셸 여사 본인도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요. 교육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셸 여사는요. 시카고에서 이 도시의 수도공인 아버지, 또 전단지 회사의 경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최고의 명문인 프린스턴대, 또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후에 변호사가 됐고요. 시카고 시장 보좌관, 또 시카고대 병원 부원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미셸 여사는 변호사 시절에 역시 변호사였던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만난 사연이 알려져 있죠.
네, 미셸 여사가 일왕도 면담했다죠?
네, 오늘 오후 도쿄 왕궁에서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예방하고요. 40분간 차를 마시면서 환담했다고 합니다. 또 이에 앞서서 아베 총리와도 면담을 했는데요. 아베 총리에게는 다음 기회에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 이렇게 권했다고 하는데 장소는 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 도쿄의 식당 겸 주점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자신은 아직 한 번도 그곳에서 식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다음 기회에 그러겠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베 총리가 곧 미국을 방문할 것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셸 여사와 먼저 만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다음 달 말 미국을 방문하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이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미일 관계에 관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두 나라 정부나 의회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닌데요. 만약에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된다면 지난 1961년 미국 하원에서 연설한 이케다 하야토 전 총리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베 총리의 조부였고 또 전직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도요. 지난 1957년 미국 하원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번 미셸 여사의 방문에 대해서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부인 외교를 통해서 화기애애한 관계를 과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셸 여사가 일본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에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일본 경찰 당국이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도쿄 미국 대사관 건물에 영어를 쓰는 남성의 목소리로 케네디 대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는 겁니다. 또 미군 기지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이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알프레드 맥글레버 미국 총영사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셸 여사가 일본을 방문 중인 민감한 시기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을 갖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실제로 괴한의 칸에 맞아서 부상당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건이 실제 발생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이 큰데요. 미국은 일본 경찰의 협력을 받아서 케네디 대사에 대한 경호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사는 미셸 여사를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일정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요.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외교관들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협박범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것이 없습니까?
아직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박범은 남성으로 영어를 사용했고 지난달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입니다. 인도가 이르면 올해 중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죠?
네. 최근에 인도를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밝힌 내용인데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줄임말인데 세계은행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제금융기구죠. 라가르드 총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인도는 유일하게 예외인 나라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인도가 현재 전 세계 경제 지도에서 가장 밝은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성장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라가르드 총재는요. 특히 이제 인도의 정치 개혁이 기업들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구체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도 경제가 올해 7.2%, 내년에는 7.5%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장세가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이 되면 인도 경제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성장률이 위축되면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거란 전망까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제 인도가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제 네. 중국을 제치고요.
네, 네.
그런 전망을 라가르드 총재도 한 건데요. 이 중국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7%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이마저도 이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 그동안 20년 가까이 고도 성장을 계속해왔죠. 그러다가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07년 14.7%로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 2010년에 10.4%로 마지막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뒤엔 계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속으로 성장률 목표를 7.5%로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장률은 지난 2012년에 7.7%를 기록한 후에 2013년에는 7%, 또 지난해에는 7.4%로 2년 연속 목표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이번에 7%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은 것이죠.
네.
특히 이제 리커창 총리는요, 최근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인 중고속 성장기, 영어로는 뭐 New Normal, 새로운 보통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중고속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고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 그러니까 양적인 전환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겠죠. 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밝혔었습니다.
네. 자, 이 라가르드 총재가 인도 경제 개혁 필요성도 강조를 했다죠?
그렇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 정부의 최근 경제 개혁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성장세, 특히 이제 질적인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고 또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에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균일한 세제 적용, 또 유연한 노동 정책, 그동안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온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Er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cent coin.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는 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9도. 신우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최저 3도, 최고 15도. 해주, 개성 모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6도, 최고 18도, 개성은 최저 5도, 최고 20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4도. 장진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9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3도. 원산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2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튀니지 당국이 어제 23명이 사망한 국립박물관 테러 사건 연루자 9명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체포된 용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튀니지 정부 관리들은 어제 정부군이 사살한 총격범 2명의 이름은 야신 라비디와 하템 카치나우이라고 밝히고 경찰이 공범들을 찾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한 범인들은 어제 국립 바르도 박물관에 들어가 관람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으며 일부는 인질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20명이 숨졌고 3명은 튀니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외국인들은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콜롬비아 등 국적이 다양합니다. 하빕 에시드 튀니지 총리는 범인들이 테러 공격을 벌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온 일본과 중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안보 대화를 열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오늘 안보 대화에는 일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중국에서는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중일관계 개선이 계속 이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은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그러나 양국 모두 상대방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부장조리도 중일 두 나라는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지역 열강이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개발도상국가 소녀들의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만난 뒤 미일 양국이 백악관이 벌이고 있는 Let Girls Run 운동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Girls Run 운동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전 세계 저개발국가 소녀 6,200만 명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자신도 삶의 모든 기회에서 교육이 진정한 시작점이었다며 세계 도처에 영리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을 갈망하는 소녀들이 많지만 그들에게는 학교에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제2당이 된 시오니스트 연합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시오니스트 연합당은 지난 17일 실시된 선거에서 24개 의석을 확보해 30석을 차지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에 이어 제2당이 됐습니다. 이 당의 이삭 헤르조그 대표는 이스라엘 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오니스트 연합당은 편협한 우익 정부에 맞서는 반대 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120개 의석의 과반인 61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2, 3주 안에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당 간 이합 집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베트남이 양국 간 무역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하는 등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존키 총리와 베트남의 응앤던중 총리는 오늘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키 총리실은 양국이 오는 2020년까지 물품과 서비스 교역량을 현재 2배 규모인 22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역내 동반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키 총리는 밝혔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하는 등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인권대표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생존자와 목격자 등 100여 명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ISIL이 북부 지역을 장악한 지난해 6월부터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납치, 고문 등 잔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